그러니까는 너무 유명한 사람을 손쉽게 만나니까, 손바닥에서 만나니까 별로 그 사람들의 말도 값어치 없게 들리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겁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 복음이 전도하는 방식의 변화를 좀 더 주목해 보면 내용과 글만 있지 구체적인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가 없어요. 뭐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는 건 제 소원이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소원이 이제 들어진 건데 너무 멋있었어요. 어렸을 때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에서 제가 소원은 양복 입는 거. 근데 아, 그 설교 내용들 보고 또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 깔끔한 양복. 예. 거기에다가 좀 이제 목사님들은 참 힘든 게 너무 살이 쪄도 좀 뭐라 그러고 또 살이 빠져도 좀 까칠하다 그러고 살이 찌면 너무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그런데 적당한 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깔끔한 양복에 멋있는 목소리에 막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그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씨름하고 사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같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공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의 내용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도 좀 듣는데요. 공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목사로서 좀 거북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아, 왜 목소리를 저런 식으로 내야고 거룩한가? 라고 하는 행동은 또 막 저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참 거북스러움이 느껴지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복음 선포 넘쳐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한 손에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변화는 그 어느 이 초창기 이 사람들은 정말 그게 곧 자기의 증언이 곧 자기의 삶과 이퀄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성경은 듣는 것과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항상 같이 가요. 듣는 것과 보는 것. 예를 들면 말과 이미지가 같이 등장해요.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리면 비전이 보여요.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이미지를 보는 것.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온전함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보여주는 것까지 동반이 되는 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지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늘 내 안에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경험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8절에도 그렇게 나왔고 9절을 보면은 그들이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바울 일행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렇게 나오고 2장 1절에도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 단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문자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이 표현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그 장성들이, 군 장성들이 오래 살았던 로마의 퇴역 장성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전투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남다른 이 마게도니아의 도시에 데살로니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거대 도시였는데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상당히 많이 누리고 있는 도시. 거기에 바울 일행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거기를 지금 점령하는 이미지. 복음이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복음은 이 바울이 일행이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들은 거부할 수 없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점령하는 이미지 다시 말해서 왜 이들의 복음의 전도함이 능력이 있었냐면 이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당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곳이 점령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새 생명을 주는 입성입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론 파괴죠. 기존에 세워진 모든 질서와 방식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다시 세워줌으로써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정복하는 것.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였고 증인이 자신들이었어요. 어떤 증인? 복음의 능력의 증인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의 이 복음을 내용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바울의 삶까지 본을 받고 그렇게 살도록 결단을 한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수반되어야 될 전제는 뭐냐면 진정한 회심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사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회심인데 신약 성경에서 회심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절에 중반부부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 다음 10절에 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지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예요. 첫 번째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두 번째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 세 번째는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종말을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이렇게 퍼질 수 있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이들은 먼저 완전히 자신의 이전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돌아섰어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의 패턴 거기서 종지부를 찍고 돌리는 능력이 있어요.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을 거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예수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주는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게 해줍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은 멈모로부터 멈모로예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고 애매하게 양다리 거치는 것도 없어요. 두 영역이 몸담고 있었던 곳에서 돌아선 이 두 영역이 서로 공통된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과 예수 이시 산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또 누가도 그렇지만 강조하는 것은 복음과 우상 숭배는 영역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영역의 개념으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면 죄고 거룩이면 거룩입니다. 바로 그 영역의 개념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영역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탄과 어둠의 영역에서 의와 성령과 빛의 영역으로 들어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회심은 우상을 끊어버렸고 더 이상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은 회심 전에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신전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종교 행위의 수단과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삶 전체였습니다. 모든 삶 한 중심에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직업,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신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몸을 담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 그래서 그게 황제가 되었던 어떤 그리스 신이 되었건 그 신이 주는 베네핏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정치적, 경제적 막대한 영향을 이 신전들이 그래서 갖게 되는데 그냥 그들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된 거예요. 신전 생활이.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복음이 요청하는 삶과 신전에 그간에 살아왔던 삶이 서로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지금 믿고 있는 신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 신전에서 저쪽 신전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 이게 완전히 영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절대 두 군데 같이 양다리 끼고 갈 수 없어요. 물론 모든 신을 섬기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이들이 소개받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다른 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네에 가면 이 바울이 아테네에 들렸을 때에 거기 가보니까 베레벨 신이 다 있었죠. 그리고 혹시나 인간의 실수로 섬겨야 할 신의 명단을 빠뜨릴까봐 어떤 신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이름을 모르는 신전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인간들이 실수해서 벌 받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다른 신들도 대충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핍박이 당연히 예고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고 돌아갔기 때문에 극심한 반발이 예고되죠. 바울이 묘사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냐면 우리가 말씀해 보듯이 어떻게 구절 후반문절을 읽어볼까요? 우상을 버리고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들이 평생을 몸담았던 그 신, 그의 건강과 풍요와 모든 삶을 유지하고 보수한다고 믿어왔던 그 신은 반대죠. 죽었고 거짓된 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 우리에게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거짓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와 같은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산 내 인생이 죽은 자와 같았구나. 아무런 의미를 담지 못한 무의미한 인생이었구나라를 선언하고 이제 비로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참된 하나님이구나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예레미야 10장 구약성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담당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 그분이. 왜 우상을 숭배하여 이렇게 멸망이 이르느냐라는 한탄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든 그것이 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단지 그냥 때가 되면 가서 신전 예배 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거기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러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사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이기적인 욕망, 야심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술, 마약, 성 다양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어떠한 특정 신만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모든 인간을 부도덕하고 탐욕에 빠뜨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삼고 기뻐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허무함을 깊게 느끼며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 별반 차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지금 온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한 이 회심이라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짓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예수 없는 자신의 이전 삶을 평가한 후 그것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자야만이 새로운 삶으로 요청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상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갱신운동이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 뭐 평양대부흥운동도 그렇고 평양대부흥운동에서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토속적인 종교의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조상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신들이 나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나 이거였어요.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돌아섰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당시는 즉각 경험한 시대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아서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단지 우상이나 혹은 조상신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전환하는 것을 초월해서 이 성도들에게 요청한 선교사님들의 명령들이 있어요. 조선인들은 대단히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또 담배를 다 피기를 좋아해서 겨울에는 땅이 없어서도 그러기도 하고 가난해서도 그랬지만 일을 안 하고 술 먹고 도박을 한단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외쳤던 것은 거기서부터 그 행위들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그와 같이 살았던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도덕적인 부흥운동, 회심운동이 아주 줄기차게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잘못된 관행과 습관들로부터 먼저 멈춤에서 시작돼요. 그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과감히 돌아서서 이 복음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은 이렇게 귀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패턴과 방식을 바꿔버린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행동의 특징은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 목숨 바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과연 이들이 목숨을 두려워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목숨 바쳐 살았던 삶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깨달아버렸는데,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알아버렸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핍박이 온다고 다시 그것을 포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목숨 걸고 이전 신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러니 이들이 대충 신앙생활 했겠냐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또 회심의 특징의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 안에 머물며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주께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성도들은 핍박을 기꺼이 견뎠습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의 약속이죠. 지금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진정한 회심이 어떤 것이었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돌아섰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어떻게 돌아선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입으로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해놓고 내 삶이 엉망이면 그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고 회심이라는 것에 대한 이 무겁고 놀라운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성품은 잘 안 바뀌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성품도 바꿉니다. 성품이 예수 믿는데 성품이 안 달라져 있습니까? 물론 저는 온순했고 지금도 온순한데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까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달라지죠. 달라졌죠. 결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성품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성품이 바뀌고 삶의 습관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돌아섰는지를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왜 돌아섰는지. 돌아설 때에는 각오를 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내가 얼굴을 향하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분의 성품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담았던 복음의 능력이고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할 때 다른 것 말고 예수 믿으십시오. 나처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아, 헬리팩스 한인교회 성도들처럼 믿으려면 믿어야죠. 이렇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토론토에 200여 교회가 됩니다. 2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여 교회가 넘는데 10년 내에 단 한 사람도 진짜 초신,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돌려놓은 이 복음의 이 전도의 역사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냐.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없을 뿐더러 새로 오는 교회의 성도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고 오든지. 한번 우리 교회를 두고 보십시다. 네. 얼마나 정말 예수 아예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전도받고 온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최근 5년, 23년, 23주년이니까 20년에 걸쳐서. 물론 많이 있을 줄로 믿어요. 왔다 떠났겠지만 내가 복음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해서이고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이 안 돼서요. 그래서 복음이 전도가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적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지금도 저 밖에 예수 없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다버렸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 태도와 행동 양식들이 바뀔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탐방으로 귀국하는 송현자매 지혜자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지키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저들이 주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여 거룩한 자리에 늘 주님의 붙들림 받는 오병이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